117편을 읽고 이어서 118편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117편은 보시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 두 절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내일 아침에 같이 읽으실 119편 말씀이 가장 긴 장인 것에 비해서 117편은 가장 짧은 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17편이 116편의 결론이거나 그 뒤에 나오는 118편의 서론인데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짧은 절이지만 매우 독립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용은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1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그 대상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된다는 점에 있어서 짧은 시편이면서도 그 범위와 이 폭은 광폭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어수룩해 보인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사람의 속 깊은 내용까지 그렇진 않다는 것을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시편 117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큰 가슴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좀 해석되고 해서 매우 국수주의적인 폐쇄적인 그런 생각으로 잘못 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만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매우 좁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중요한 만큼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들의 신앙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칫 우리 것에 대한 긍지나 확신이 다른 교회나 다른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신학 고백에 대해서 결례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이 그런 신앙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다.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자기 민족 안에 가두어 놓으려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그 모든 열방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편 117편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이 모든 나라에 해당하고 모든 민족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는 점에서 짧이는 짧은 시편이지만 그 내용은 광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온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다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권고하는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많이 반복되어 나타났지만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크시고 놀랍다 이런 고백이 이런 말씀들 시편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고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또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한두 사건으로 내게 나타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신앙 고백을 그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긍휼의 시각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언제든지 내게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끓는 사랑을 가지신 모습을 말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하신 모든 말씀의 약속이 진정이시고 그 진정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진정성 없이 거짓으로 약속할 때가 있고 또 진정으로 약속했을지라도 내 능력이 부치거나 마음이 변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도 그러하고 국가 간의 거래도 그러하고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으로 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거짓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신 말씀들이고 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과정도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원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근본 본성이 인자하시고 또 인자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있어서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117편의 고백입니다. 118편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시편이고 또 날마다 이 시편을 거의 애송하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후에 개혁신앙을 이어받았던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루트를 본받아서 118편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편 118편의 끝에 끝부분에 가서 22절 23절 등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 구절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또 이 시편 118편은 그런 면에서 메시아 예언 찬송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그 지도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할 때 이 118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감격스러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성전 찬송의 대표적인 찬송으로 이 118편이 불려졌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찬송시이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찬송이고 또 그 내용상으로도 메시아 예언 찬송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그 핵심 가운데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8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적으로 어디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과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자기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집이라고 말하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라 전체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도, 또 그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든 이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내용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고난 중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민족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찬송이 불려졌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뒤면 광복절 다시 맞이하게 되지만, 그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조상들의 시기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것인데, 과거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었고 식민지 포로 정책이었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세월이었는데,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고난 중에 들으시고 자유를 주셨음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누구만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고관들도 의지할 수가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라고는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였고 내 도움이시고 내가 외로울 때 참으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역사적인 내 삶을 통한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모든 집이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 믿음 가진 사람들도 찬송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적의 포위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워싸움을 당했습니다, 애워쌌습니다, 적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죠. 그런데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내가 애워쌈을 당했습니다 하고 내가 포위당한 것을 토로하는데, 그 포위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자유케 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방으로 포위된 자처럼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포위된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의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의인이란 믿음 지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말하는데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셨다. 18절 말씀에도 하나님 내게 진노하셨을지라도 죽음에 이르도록은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실패가 많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29절은 주의 구원의 확실하심을 노래하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22절 23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인용했을 만큼 귀중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사실은 진모퉁이의 머리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버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음을 이 구절이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버림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인의 고백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